슬픈 운명과 모험적인 정신을 가진 이 위대한 아일랜드인은 우리와 동시대인이며 미래의 많은 세대들의 동시대인이 될 것이다. 보르헤스는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과 예술 정신을 당대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현대성을 잃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와일드의 가벼운 희극 소품 같은 캔터빌의 유령에도 그런 그만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죠. 영국과 미국이 대변하는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화합을 이토록 개성 있게 그려낸 작품을 찾기도 힘이 들 겁니다. 유령은 영국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무에 충실하죠. 하지만 미국인 가족은 그런 것들의 상징적 가치를 무시하고 천박한 물질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와일드는 유령을 통해 서글픈 향수에 젖는 것은 극구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령은 구습과 의무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기 연민에 젖어 있는 무기력한 보수주의자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런 유령을 해방시키는 건 속되고 경박하다 여겼던 미국인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12월 26일 수요일 밤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아니라고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지났으니까요. 인사드릴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셨죠, 케일린?
저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요.
네.
뭐 아무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갔겠죠?
네, 그러셨군요.
네, 이승열 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도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고요.
네.
빨리 나와서 생방송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조금 있었고요.
네, 저도 다시 돌아와서 책을 읽을 생각을 하니까요. 기분이 훨씬 더 좋은데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에도 영미문학관을 지켜주신 분들을 보고선 더 그랬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의 이름도 보이더군요.
네.
캔터빌의 유령의 반응도 나쁘지 않아서 나름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복귀한 기념으로 선물 말하자면 대방출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늘 반디나 문자 트위터로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 단 10분에게만 화장품 세트와 유기선식을 드리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대방출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러죠.
네,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아셨죠? 저희 대방출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책 선물도 있잖아요, 그죠?
네, 민음사와 함께 오스카 와일드 작품선 번역서 선물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 올려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상 게시판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sh에 오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밖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sh, ENGLIT에서 사연과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요즘 광고 음악으로 자주 접하는 노래죠. 랭카의 Everything at Once 듣고서 캔터빌의 유령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인 목사 오티스 씨는 영국의 시골의 캔터빌 저택을 사들이고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온다. 그 저택엔 대대로 유령이 출몰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오티스 가족 어느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과연 캔터빌의 유령은 오티스 가족들이 저택에 이사 온 첫날부터 공격을 시작한다. 맨 처음엔 벽난로 옆에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을 남긴다. 하지만 오티스가의 장남이 미국산 세제를 가져와 깨끗이 지워버린다. 그날 밤 유령은 쇠사슬을 끌고 오티스 씨에게 나타나 겁을 준다. 그러나 오티스 씨는 녹이 쓴 쇠사슬 소리가 시끄럽다며 그에게 미국산 윤활유를 건네준다. 당황해 물러서는 유령에게 이번엔 쌍둥이가 나타나 베개를 던지며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캔터빌의 유령은 화가 났다. 영국의 역사적 전통과 함께 300년 동안 지켜온 유령의 체면이 천박한 미국인 가족 때문에 여지없이 구겨진 것이다. 그래서 유령은 가장 무서운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다. 이를 알지 못한 오티스 가족은 태평하게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For the rest of the week, however, they were undisturbed. The only thing that excited any attention being the continual renewal of the blood stain on the library floor. This certainly was very strange, as the door was always locked at night by Mr. Otis, and the windows kept closely barred. The chameleon-like color, also, of the stain, excited a good deal of comment. Some mornings it was a dull, almost Indian red, then it would be vermilion, then a rich purple. And once, when they came down for family prayers, according to the simple rites of the Free American Reformed Episcopalian Church, they found it a bright emerald green. These kaleidoscopic changes naturally amused the party very much, and bets on the subject were freely made every evening. The only person who did not enter into the joke was little Virginia, who, for some unexplained reason, was always a good deal distressed at the sight of the bloodstain and very nearly cried the morning it was emerald green. The second appearance of the ghost was on Sunday night. Shortly after they had gone to bed, they were suddenly alarmed by a fearful crash in the hall. Rushing downstairs, they found that a large suit of old armor had been detached from its stand and had fallen on the stone floor, while, seated in a high-backed chair, was the Canterville ghost, rubbing his knees with an expression of acute agony on his face. The twins, having brought their pea shooters with them, at once discharged two pellets on him. With that accuracy of aim, which can only be attained by long and careful practice on a writing master, while the United States minister covered him with his revolver and called upon him, in accordance with Californian etiquette, to hold up his hands. The ghost started up with a wild shriek of rage and swept through them like a mist, extinguishing Washington Otis's candle as he passed. And so, leaving them all in total darkness.
Taepyeong한 오티스 가족의 눈길을 끄는 유일한 것이 있었으니 서재의 핏자국이 늘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었다. 이건 확실히 이상했다. 오티스 씨는 밤마다 어김없이 문을 잠가 두었으니까 핏자국은 카멜레온처럼 늘 색깔을 달리했다. 어떨 땐 탁한 붉은색으로, 어떨 땐 주홍색으로 바뀌었고, 진한 자주색으로 바뀔 때도 많았다. 심지어 밝은 에메랄드 녹색을 띤 적도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목사 가족은 이런 만화경 같은 핏자국의 변화에 쾌재를 불렀다. 매일 저녁 피의 색깔을 가지고 내기를 했다. 이런 장난에 참여하지 않은 건 어린 딸, 버지니아뿐이었다. 버지니아는 핏자국을 볼 때마다 더없이 괴로워했다. 유령은 일요일 밤에 두 번째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도 유령의 패배로 돌아갔다. 싱겁게도 현관에 전시된 오래된 갑옷에 부딪힌 것이다. 이 소리에 잠을 깬 오티스 가족이 달려나와 공격을 시작했다. 쌍둥이는 장난감 콩알총을 가져와 유령에게 콩알을 발사했다. 오랫동안 연습을 한 덕에 사격 솜씨가 정확했다. 오티스 목사는 리볼버로 유령을 겨누며 소리쳤다. 캘리포니아 예법에 따라 두 손을 들어라. 유령은 깜짝 놀라서 도망쳐야 했다.
On reaching the top of the staircase, he recovered himself and determined to give the celebrate a peal of demoniac laughter. This yet one more than one occasion found extremely useful. It was said to have turned Lord Raker's wig gray in a single night, and had certainly made three of Lady Canterville's French governesses give warning before their month was up. He accordingly laughed his most horrible laugh, till the old vaulted roof rang and rang again. But hardly had the fearful echo died away when a door opened, and Mrs. Otis came out in a light blue dressing gown. "I am afraid you are far from well," she said, "and have brought you a bottle of Dr. Dobell's tincture. If it is indigestion, you will find it a most excellent remedy." The ghost glared at her in fury and began at once to make preparations for turning himself into a large black dog, an accomplishment for which he was justly renowned, and to which the family doctor always attributed the permanent idiocy of Lord Canterville's uncle, the honorary Thomas Horton. The sound of approaching footsteps, however, made him hesitate in his fell purpose, so he contented himself with becoming faintly phosphorescent and vanished with a deep churchyard groan, just as the twins had come up to him. On reaching his room, he entirely broke down and became a prey to the most violent agitation. The vulgarity of the twins and the gross materialism of Mrs. Otis were naturally extremely annoying. But what really distressed him most was that he had been unable to wear the suit of mail. He had hoped that even modern Americans will be thrilled by the sight of a specter in armor, if for no more sensible reason, at least out of respect for their national poet Longfellow, over whose graceful and attractive poetry he himself had whiled away many a weary hour when the Cantervilles were up in town.
"유령은 층계 꼭대기에 이르러서야 정신을 차렸다.
이 천박한 미국 것들아, 어디 내 무서운 웃음소리에 맛 좀 봐라."
유령은 가장 무시무시한 웃음을 터뜨렸다. 과거에 여러 번 아주 유용하게 써먹은 웃음이었다. 과연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는 둥근 천장에 쩌렁쩌렁 울렸다. 그러나 무서운 메아리가 사라지자 문이 열리고 오티스 부인이 나왔다.
아, 속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혹시 소화 불량이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닥터 도베의 팅크를 드셔보시죠. 불편한 속을 단번에 고쳐드립니다.
유령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오티스 부인을 노려보았다. 그래서 커다란 검은 개로 변신하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유령의 숙부를 백지로 만들어버린 가공할 둔갑술이었다. 그러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가오는 건 쌍둥이들이었다. 유령 알기를 재미난 영국제 장난감으로 아는 것들이었다. 유령은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단 묘지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낮은 신음을 토하면서. 방으로 돌아온 유령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격렬한 흥분 상태에 빠졌다. 쌍둥이의 천박함, 오티스 부인의 상스러운 물질주의도 화가 났지만 정말 괴로웠던 것은 자신이 사슬 갑옷을 입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 것들, 니들이 아무리 현대적이라고 해도 갑옷을 입은 유령한테는 겁을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후 유령은 며칠 동안 몸져 누워 있었다. 핏자국을 손보는 일만 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령은 세 번째 복수극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자 캔터빌의 유령이 출동했다. 올빼미가 유리창을 두들겨 댔다.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울어댔다. 그러나 오티스 가족은 다가오는 불길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다.
On and on he glided, like an evil shadow, the very darkness seeming to loathe him as he passed. Once he thought he heard something call, and stopped. But it was only the baying of a dog from the Red Farm, and he went on, muttering strange 16th century curses, and ever and anon brandishing the rusty dagger in the midnight air. Finally, he reached the corner of the passage that led to luckless Washington's room. For a moment, he paused there, the wind blowing his long gray locks about his head and twisting into grotesque and fantastic folds the nameless horror of the dead man's shroud. Then the clock struck the quarter, and he felt the time was come. He chuckled to himself and turned the corner. But no sooner had he done so than, with a piteous wail of terror, he fell back and hid his blanched face in his long bony hands. Right in front of him was standing a horrible specter, motionless as a carven image and monstrous as a madman's dream. Its head was bald and burnished, its face round and fat and white, and hideous laughter seemed to have writhed its features into an eternal grin. From the eyes streamed rays of scarlet light, the mouth was a wide well of fire, and a hideous garment, like to his own, swathed with its silent snows a titan form. On its breast was a placard with strange writing in antique characters. Some scroll of shame, it seemed, some record of wild sins, some awful calendar of crime, and with its right hand it bore aloft a falchion of gleaming steel. Never having seen a ghost before, he naturally was terribly frightened, and after a second hasty glance at the awful phantom, he fled back to his room, tripping up in his long winding sheet as he sped down the corridor, and finally dropping the rusty dagger into the minister's jackboots, where it was found in the morning by the butler.
캔터빌의 유령은 사악한 그림자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그가 지나가는 모습에 어둠마저 혐오를 느끼는 듯 했다. 유령은 뭔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잠시 발을 멈췄다.
뭐야? 개가 짖는 소리잖아. 구시렁구시렁.
유령은 16세기의 욕을 중얼거리며 계속 나아갔다. 이따금씩 허공에 녹슨 단검을 휘두르기도 했다. 마침내 오티스가의 장남 워싱턴의 방으로 통하는 복도 모퉁이에 도착한 유령은 발을 멈췄다. 시계가 12시 15분을 알렸다.
때가 되었다 이것들아. 어디 내 웃음소리 한번 더 들어봐라.
유령은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낄낄거리며 모퉁이를 돈 순간 유령은 애처로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뼈만 남은 긴 손으로 해골을 가렸다. 그의 바로 앞에 무시무시한 유령이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다른 유령의 대머리에서는 광택이 났고 얼굴은 새하얗고 통퉁했다. 무시무시한 웃음이 이목구비를 죄다 비틀어 놓은 것 같았다.
눈에서는 주홍색 광선이 흘러나왔다. 입은 불의 우물이었다. 오른손엔 빛나는 강철로 된 언월도를 쳐들고 있었다. 켄터빌의 유령이 다른 유령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유령은 기겁을 할 만큼 놀랐다. 그래서 얼른 자기 방으로 달아났다. 달아나다가 자신의 긴 수위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결국 녹슨 단검을 목사의 긴 장화 안에 던져버렸다. 아침에 집사가 단검을 발견했다. 충격과 공포로 하루를 보낸 유령은 다시금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다음 날 밤 문제의 유령을 다시 찾았다. 유령의 가슴판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Ye Otis Ghost, ye only true and original spook, beware the imitationes. All others are counterfeit.' The whole thing flashed across him. He had been tricked, foiled, and outwitted. The old Canterville look came into his eyes. His ground his toothless gums together, and raising his withered hands high above his head, swore, according to the picturesque phraseology of the antique school, that when Chanticleer had sounded twice his merry horn, deeds of blood would be rout, and murder walk abroad with silent feet. Hardly had he finished this awful oath when, from the red-tiled roof of a distant homestead, a cock crew. He laughed a long, low, bitter laugh and waited. Hour after hour he waited, but the cock, for some strange reason, did not crow again. Finally, at 7:30, the arrival of the housemaids made him give up his fearful vigil, and he stalked back to his room, thinking of his vain oath and baffled purpose. There he consulted several books of ancient chivalry, of which he was exceedingly fond, and found that, on every occasion on which his oath had been used, Chanticleer had always crowed a second time.
"Perdition seize the naughty fowl," he muttered. "I have seen the day when, with my stout spear, I would have run him through the gorge and made him crow for me, and 'twere in death."
He then retired to a comfortable lead coffin and stayed there till evening.
Otis의 유령, 진짜 하나뿐인 최초의 유령, 가짜를 조심하시오. 다른 건 모두 가짜.
이제 유령은 모든 것을 알 것 같았다. 오티스 가족은 이제 그를 상대로 가짜 유령 쇼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었다. 켄터빌의 유령은 이 없는 잇몸을 악물었다. 그는 시든 손을 높이 들어올렸다.
신 제프리 초서여, 당신의 위대한 작품 켄터벨이 이야기에 나오는 수탉 챈터클리어가 즐겁게 나팔을 두 번 불 때 비를 부르는 일이 일어날지어다. 살인이 소리 없는 발로 돌아다닐지어다.
그가 맹세를 끝내기 무섭게 멀리서 수탉이 울었다. 켄터빌의 유령은 낮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린 후 다시 수탉이 울기를 기다렸다.
챈티클리어가 두 번을 울어야 복수를 하지.
그러나 닭은 두 번 다시 울지 않았다. 아침 7시 반에 하녀들이 도착했다. 유령은 하는 수 없이 철야를 중단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고대 기사도에 대한 책을 들춰보았다.
보아, 여기 책에도 나와 있잖아. 챈티클리어가 한 번만 울고 만 적은 없었다고. 옛날 같았으면 그놈의 수탉 목구멍을 창으로 뚫어서라도 울게 했으려만 하는 수 없지. 아이고, 삭신이야. 납관에 들어가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연이은 실패에도 유령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 했다. 그렇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도에 나가는 것은 유령의 의무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천한 물질주의에 눈이 어두워 감각적 현상의 상징적인 가치를 알아볼 능력이 없는 오티스 가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령은 그래도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래서 가능한 오티스 가족을 건드리지 않고 자신의 할 바를 다 하기로 결심했다. 비굴하지만 우선 오티스 씨가 준 윤활유를 쇠사슬에 발라주었다. 처음에는 창피했지만 과연 훌륭한 제품이었다. 그러나 평화는 쉬이 찾아오지 않았다. 특히 가진 방법으로 유령을 골탕 먹이는 쌍둥이들은 유령을 피로와 환멸에 시달리게 했다. 유령은 별의별 초현실적인 방법을 고안했지만 결국 이 무례한 미국인 가족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다. 미국인 가족은 쾌재를 부르며 각자의 즐거운 생활을 즐긴다. 하지만 15살 난 오티스가의 딸 버지니아는 예외였다. 유령을 동정하게 된 버지니아는 유령에게 조심조심 말을 걸었다. 이렇게
I'm so sorry for you, she said. But my brothers are going back to Eton tomorrow, and then if you behave yourself, no one will annoy you.
It is absurd asking me to behave myself,
he answered, looking round in astonishment at the pretty little girl who had ventured to address him.
Quite absurd. I must rattle my chains and groan through keyholes and walk about at night, if that is what you mean. It is my only reason for existing.
It is no reason at all for existing. And you know, you have been very wicked. Mrs. Umney told us the first day we arrived here that you had killed your wife.
Well, I quite admit it,
said the ghost petulantly.
But it was a purely family matter and concerned no one else.
It is very wrong to kill anyone, said Virginia, who at times had a sweet Puritan gravity caught from some old New England ancestor.
Oh, I hate the cheap severity of abstract ethics. My wife was very plain, never had my ruffs properly starched, and knew nothing about cookery. However, it is no matter now, for it is all over, and I don't think it was very nice of her brothers to starve me to death, though I did kill her.
Starve you to death? Oh, Mr. Ghost, I mean Sir Simon, are you hungry? I have a sandwich in my case. Would you like it?
No, thank you. I never eat anything now. But it is very kind of you all the same, and you are much nicer than the rest of your horrid, rude, vulgar, dishonest family.
Halaboji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요. 하지만 쌍둥이들은 내일이면 이튼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얌전히 계시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나더러 얌전히 있으라고. 나 원 참 어이가 없어서 난 사슬을 덜그럭거려야 해. 열쇠 구멍으로 신음도 뱉어줘야 해. 밤에 돌아다녀야 해. 그게 유령의 존재 이유야. 그런데 하지 말라니.
그런 게 어떻게 존재 이유가 되죠? 할아버지도 그동안 자식이 못된 짓을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엄니 부인이 할아버지가 부인을 죽였다는 얘기 다 들었어요.
뭐 그거야 인정하지. 하지만 그건 내 집안일이야. 네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아무튼 사람을 죽이는 건 정말 나쁜 짓이에요.
뉴잉글랜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청교도 윤리냐 그게? 아이고 값싸게도 엄격해라. 야 진짜 싫다. 내 마누라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알아. 집안일도 더럽게 못했어. 요리도 잼뱅이었다고. 아이고 다 필요 없어. 다 지난 일이야. 아, 그래도 처남들이 날 굶겨 죽인 건 잘한 일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마누라를 죽였어도 그렇지.
스톱! cried Virginia, stamping her foot. It is you who are rude and horrid and vulgar. And as for dishonesty, you know who stole the paints out of my box to try and furbish up that ridiculous bloodstain in the library. First, you took all my reds, including the vermilion, and I couldn't do any more sunsets. Then you took the emerald green and the chrome yellow. And finally, I had nothing left but indigo and Chinese white, and could only do moonlight scenes. which are always depressing to look at and not at all easy to paint. I never told on you, though I was very much annoyed, and it was most ridiculous, the whole thing. For who ever heard of emerald green blood?
Well, really,
said the ghost rather meekly.
What was I to do? It is a very difficult thing to get real blood nowadays. And as your brother began it all with his paragon detergent, I certainly saw no reason why I should not have your paint. As for color, that is always a matter of taste. The Cantervilles have blue blood, for instance, the very bluest in England. But I know you Americans don't care for things of this kind.
You know nothing about it, and the best thing you can do is to emigrate and improve your mind. My father will be only too happy to give you free passage. And though there is a heavy duty on spirits of every kind, there will be no difficulty about the custom house, as the officers are all Democrats. Once in New York, you're sure to be a great success. I know lots of people there who would give $100,000 to have a grandfather, and much more than that to have a family ghost.
I don't think I should like America.
I suppose because we have no ruins and no curiosities, said Virginia satirically.
No ruins, no curiosities,
answered the ghost.
You have your navy and your manners.
Good evening. I will go and ask Papa to get the twins an extra week's holiday.
Please don't go, Miss Virginia,
he cried.
I am so lonely and so unhappy, and I really don't know what to do. I want to go to sleep, and I cannot. I have not slept for 300 years,
he said sadly, and Virginia's beautiful blue eyes opened in wonder.
For 300 years I have not slept, and I am so tired.
세상에 녹색 피가 어디 있어요?
하긴 그러네. 하지만 내가 달리 어쩌겠니? 요즘은 진짜 피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 네 오빠가 파라건 세제로 닦기 시작해서 내 딴에는 나도 물감으로 피를 그려도 되겠다 싶었지. 그리고 색깔이야 뭐 취향 문제 아니냐? 켄터빌 집안 사람들은 피가 파란색이야. 영국에서 제일 파래. 니들 미국인들은 이런 것은 관심 없겠지만.
할아버지, 이민을 가세요. 할아버지가 언제라도 자유통행권을 주실걸요? 뉴욕에 가시면 할아버지는 큰 성공을 거두실 거예요. 유령 하나를 얻을 수 있다면 수십만 달러도 아낌없이 낼 미국인들이 많으니까요. 가족 유령을 하나 두시면 더 큰 돈도 버실걸요?
난 미국이 마음에 들 것 같지 않아.
흥, 미국엔 망가진 것도 없고 진귀한 것도 없어서요?
왜, 미국엔 해군도 있고 예절도 있잖니.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쌍둥이 방학을 더 늘려달라고 할 거예요.
안 돼. 가지 마, 버지니아. 난 정말 외롭고 비참해.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 잠을 못 잔 지 300년이나 됐다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
네? 정말이세요?
She murmured.
Have you no place where you can sleep?
Far away beyond the pine woods,
he answered in a low, dreamy voice.
There is a little garden. There the grass grows long and deep. There are the great white stars of the hemlock flower. There the nightingale sings all night long. All night long he sings, and the cold crystal moon looks down, and a yew tree spreads out its giant arms over the sleepers.
Virginia's eyes grew dim with tears, and she hid her face in her hands.
You mean the Garden of Death,
she whispered.
Yes, death. That must be so beautiful, to lie in the soft brown earth with the grasses waving above one's head and listen to silence, to have no yesterday and no tomorrow, to forget time, to forgive life, to be at peace. You can help me. You can open for me the portals of death's house, for love is always with you, and love is stronger than death is.
"가엾은 할아버지, 주무실 데가 없어요?"
"소나무 숲 멀리 있지. 작은 정원이 있단다. 풀이 높고 빽빽하게 자라는 곳. 나이팅게일이 밤새 노래를 부르는 곳이지.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에 수정 같은 차가운 달이 굽어보고 나무들은 잠자는 사람 위로 거대한 두 팔을 뻗는단다."
"죽음의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죽음. 죽음은 정말 아름답지. 어제도 내일도 없이 부드러운 갈색 흙 속에 누워있잖니. 시간을 잊고 인생도 잊고 평화를 누리는 것. 버지니아, 네가 날 도와줄 수 있단다. 날 위해서 죽음의 진문을 열어줄 수 있어. 너에겐 늘 사랑이 함께하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
'Today's bookmark.'
켄터빌의 유령은 1881년 오스카 와일드가 강연차 미국에 1년간 머물면서 받은 영감으로 쓴 작품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오스카 와일드는 원래 몇 달만 있을 예정이었지만 그의 강연이 워낙 유명해져서 1년 넘게 머무르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인기만 있었던 건 아니었답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여성적인 취향과 용모, 기교와 풍자가 깃든 영국식 허세를 재미있어 했죠. 미국 매체는 오스카 와일드를 연일 조롱하기도 했고요. 미국인 신세대들에게 조롱당하는 켄터빌의 유령은 그런 오스카 와일드를 대변하는 상징이 아니었을까요?
오스카 와일드의 켄터빌의 유령 두 번째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감상 게시판에 윤임숙님께서 오스카 와일드, 불행했던 그의 인생과는 달리 참 위트 넘치는 작가가 아니었나 싶어요. 진정한 행복은 사랑과 진실, 용기를 통해 얻어진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감동적이면서도 재치 있게 그려낸 이 재미난 작품을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매일 밤 알람 맞춰놓고 기다릴게요. 책 그리고 영미문학관과 함께 마무리하는 연말. 예상치 않았던 나만의 송년회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저는 왜 아직도 할아버지처럼 이걸 읽고 있지요?
푹 빠지신 거죠. 켄터빌의 유령 이 역할에.
나만의 송년회 멋집니다.
네.
윤임숙님.
문자를 9623님께서요 신규로 발견, 영미문학관 좋은 친구 할래요 라고 또 해주셨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디로는 김보민님께서 유령이 허술해요. 이제는 불쌍하기까지 한 유령님 왠지 응원하고 싶어지네요. 좀 잘해봐요.
잘해보세요, 유령님.
보민님, 여기서는 이게 컨셉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반디로 나원학님께서요. 연민이 느껴지는 유령이에요. 라고 또 해주셨네요.
아, 이분 또 그러시네.
네. 아, 유령이 인기가 있는데요.
문자로 902사님께서 비비탄에 맞는 가여운 유령의 귀여운 웃음소리. 미국인 식구들 엄청나네요. 재밌다.
네.
미국인 식구들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게요. 근데 모든 미국인 식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제 친척분들 몇 분이 생각나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네, 트위터로 리타님께서요. 유령이 미국인들을 천박하다고 하는 거 보니 제 옛날 영국인 샘이 떠올라요. 무죄라는 단어를 가르쳐주는데 영국은 innocent라고 하고 미국은 not guilty라고 한다는데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not guilty로 알고 있는 게 crime에 대해서는 guilty 혹은 not guilty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crime에 대해서 innocent 할 수는 없거든요. 영어에서.
그렇죠.
네. 글쎄요. 영국의 innocent라고 하는지 저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미눔사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선회, 문학수첩에서 조앤 K 롤링의 소설 캐주얼 베이컨 시리,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 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L팜에서 3초 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전시 관람권도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불멸의 화가 반 고흐인 파리전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예, 거짓말 아니었습니다. 오늘 선물 대방출했고요. 이 이벤트로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영미 선물방에 꼭 확인해 주세요. 당첨된 분들 많습니다.
네.
함께하신 음악은 데이빗 보위의 I'm Afraid of Americans였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음악은 퀸의 I Want to Break Free. 저희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캔터빌의 유령 마지막 이야기 들고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